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화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들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억울하게 잡힌 그 바울이 이제 로마 총독의 그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에 잡혀 있다가 결국은 지금 로마로 호송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아드라문네노를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의 여정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더디가게 되고 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지금 완전히 표류하다가 정말 죽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에서 그 가이사랴 앞에서 그 증언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너희들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오히려 죄인으로 호송되는 자지만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역사하심이 그 모든 사람의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27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표류해서 도착한 그 곳이 오늘 28장에 나오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시실리 남쪽에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사실은 미항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지내자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미항 옆에 있는 그 성이 너무나 작다고 사람들은 베닉스까지 가기를 원했지요. 그렇지만 베닉스는 미항하고 별로 멀지 않지만 그 가까운 길을 가려고 욕심냈던 그것이 완전히 그들이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표류되어서 그냥 무작정 떠내려가는데 그 떠내려간 것이 결국은 뭐예요? 로마 가까이 쪽이었어요. 그 시실리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류된 채로 그 메델레 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276명의 그 배 탄 사람, 죄인들이나 그 율리오를 비롯한 그 백부장과 그 군사들, 그리고 거기에 선원들 모두가 다 구조돼가지고 지금 배에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그 배에서 표류되어 온 사람들, 배는 완전히 해파되고 사람만 살아나왔잖아요. 짐도 중간에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어가지고 불을 펴서 이제 사람들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나무 한 못을 가져다가 불을 지피는데 거기에서 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는데 그게 독사였습니다. 그래서 토인들이 생각할 때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이 배에서는 살아났지만 저 사람이 지금 죄인으로 호송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결국은 천벌을 받는구나. 공의가 저를 물어 죽이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둬도 그 바울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뭐 다치지도 않고 뭐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붙든지 아니면은 앓든지 엎드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 저 사람은 독사에 물렸어도 그 살아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뭔가 자기의 그 어떠한 그 계산이나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금방 사람을 깔보고 그걸로 단죄하거나 정죄하고, 또 어떤 자기들이 가진 그러한 상식보다, 그러한 어떤 잣대보다 좀 특별하면은 금방 신격화하고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재주나 재능 갖고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지금 이 바울의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독사에게 손을 물렸을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건 바울의 어떤 기술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반응하고도 많이 비춤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무엇에 특별하면 왕이라는 말을 써요. 뭐 야구 왕, 무슨 바둑 왕,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 말로는 왕이라고 안 쓰고 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둑의 신, 무슨 야구의 신. 그러니까 그 일본 말에는 오키야사마와 가미사마 데스, 말하자면 손님은 신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대접하고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지만, 아마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하지 신이다라는 말은 쓰지를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단어 쓰는 그 뉘앙스가 좀 다른데, 이 나라 사람들은 조금 뭔가 다르면 금방 신격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옛날 사람들의 그 어떠한 모습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을 때도 그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들을 예배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들 앞에 경배를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옷을 찢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하는, 그러니까 왕이다라고 추대하는 게 아니라 신이다라고 그러고 엎드리는 거예요. 왕은 사실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이라는 건 예배의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리스 신화가 만연한, 그리고 로마의 그 말하자면 지배하에서는 가이사, 그 로마 황제가 제일 높아요. 그렇지만 헬라 문화라는 거는, 그리스 문화라는 거는 제우스 신이 있고, 그 신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 가족 관계나 뭐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신화라고 할 그러한 그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지금 제우스 신인데, 그 제우스 신을 비롯한 그 많은 다신, 그 많은 신들의 얘기들을 그 문화적으로 듣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면 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바울에게도 그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다. 열도 안 나고 엎드려지지도 않고 붓지도 않았다. 그런 일은 소위 말하면 뭐예요? 있을 수 없답니다.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이 기적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기사를 중요시할 때는 뭐예요? 사탄에게 미혹당하기도 쉽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계라는 거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공중권세의 그 영들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우리들을 속이려고 얼마든지 그들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역사를 하고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 분별하는 거는 사실 어떠한 기적기사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라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간다면 내가 기적기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보단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또 하나님의 그 거짓된 것이 없고 언제든지 의로우시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태어난 성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러나 그보다는 우선 세상과 물들지 아니하고 이기적이 아니고 그리고 편견이나 어떠한 그 편협적이 아닌 치우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긍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위탁하는 것 위탁한다는 건 어느 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도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일만을 했고 그러한 말만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었고 삶의 길이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는 영광 받으려고 안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그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수치수모 받아주시고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뭘 해주고 뭐를 받아서 나를 높여주고 나를 어떻게 해주고 그거를 기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지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똑같이 품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좇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욕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가야 됐느냐? 그거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향하려고 합니다. 또 그가 왜 예루살렘에 갔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거기에서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또 지체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지체들은 그 바울이 당하게 될 그 위험, 그가 겪게 될 그러한 어려움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에 강권함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야만 된다. 내가 거기 가서 죽더라도 상관이 없고 잡히더라도 상관없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은 전혀 귀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잡혔고 곤란을 겪었지요. 그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2년 넘어를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재판받고 저 사람 앞에서 재판받고 또 정말 항상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그 속에서 그는 감옥 속에 잡혀 있은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보호받은 것도 돼요. 그리고 죄수로서 지금 호송을 당하고 있지만 그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에게 대해서 사실 후대했고요. 그리고 그 배에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료, 그러한 지체들도 지금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죄인으로서 학대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서 지금 이 뱀에 물린 것을 통해서도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눈여김 보게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달라 하는 그것으로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추장 같은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를 또 고쳐주게 됩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고 이제 막 설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거는 사실 그 시대에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 때에는 결국 고열이라는 것, 그리고 이질, 막 설사하고 그것도 금방 탈수하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급병인 거예요. 지금은 뭐 암이 무섭고 뭔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때는 벌써 열병이라고 해도 이질이라고 해도 금방 생명이 위험한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한 병을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고쳐졌어요. 그래서 결국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또 바울에게 와가지고 또 고쳐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병자에 대해서 가지신 마음이 고쳐주고자 하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는 정말 우리가 썩을 육체지만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지만 우리가 병들어 고통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가엾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행위 의롭다 하여 스스로 자기 행위의 의로서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우러나 좌러나 치우쳐서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그 육으로 산 모든 인생들은 십자가에 같이 더불어 못 박혀 더불어 장사시켜 정말 너희들은 없다라고 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낳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임하셔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죄인으로서 호송되어 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배 안에서도 리더로 세우셨고요. 군사 그 백부장 율리오가 그 높고 또그 선장이 높고 선주가 또배 주인이 있고 다 나름대로 있겠지만 결국 그배 안에서 정신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 리더한 사람은 결국은 바울이 되었고 또 지금 섬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수로 가지만 세상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존경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나 미움받을 수 있고 싫어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왜?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과 다른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면 빛하고 어둠이 같을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소금이라면 소금은 소금 자체가 뭐예요? 소금기가 있는 것이지 짠맛이 없으면은 그거는 소금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땅의 맛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아주 땅에서 나오지 않는 별개의 맛을 가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맛입니다.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그 오히려 그들의 부패를 막아주고 그다 빳빳한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땅에 소금이라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면 가장 지금 그 죄인으로서 호송되어 가는 약한 입장이지만, 그러나 끌려가는 그런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큰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세움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가 만약 바울이 타고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그 나를 증언하게 된다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은 또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니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를 지키시죠. 그런데 나의 뭐를 지키셔요? 그리고 왜 지키셔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데에 지키시는 거지, 내 뜻대로 지키시는 것도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더 특별하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결국 그를 로마에 가서 그왕 앞에서도 증거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울이 믿음이 시작된 것이요.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지 절대로 바울이 나는 그냥 로마에 가고 싶으니까 내가 가서 증거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하나님 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때 제가 항상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정말 그 왕이 돼서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런 말만 존댓말이지. 우리의 마음의 원함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항상 바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레일이에요. 왜? 우리는 내 뜻은 원한다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가장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나의 원함입니다. 내 원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원함이 갈등 구조가 돼요. 왜? 나의 원함과 성령의 원함은 항상 거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원함에 하나님이 합작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졸라대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시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나? 그거는 우리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내면에 갖고 태어난 그 육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를 우리의 내면이 스스로 하지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요.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침묵부터 시작한다 그럽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환난 중에 부르짖어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빌 수가 있다는 거,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를 빌 수가 있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위로고 소망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에게 빌 길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좌절한 채로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정말 그냥 꺾어져 버리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내 길이다 라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고 그릇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길 잃어버렸을 때는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고, 또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러한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결국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잘못해서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심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로 가득해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 절에는 나는 유리하는 양갓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예요. 찾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찾을 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 나를 찾아주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주제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참 특별하다. 바울의 믿음, 바울의 그러한 담대함, 또 바울의 헌신, 바울의 순종, 모든 것이 정말 다 특별하지요.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사도들도 다,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냐? 왜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이거는 예수 이름의 권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것을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했고, 자기 자신은 영광 받으시려고 하지 않았고, 사도들도 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걸 뭐, 특별히, 누구는 그렇다, 나는 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진 동일한 거예요. 뭐, 한국도 참 수치스러움이라는 말이 참 그, 어려운 말이지만은, 일본은 죽는 것보다 수치가 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문화를 가졌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려면 오히려 자결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일본 문화라는 거는 어느 면에서 자살이 미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그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 다른 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도 자기 힘이 부족하고 어떻게인가 안 되면은 오히려 그 자결을 통해서 자기의 그 그러니까 마음이나 어떤 지조나 신조를 그 충성 때문에 지키는 것을 미화해서 아름답게 여기고 있어요. 그 제2차 대전 때 카미카제 해서 그 비행기에다가 가는 연료만 싣고 가가지고 그냥 인간 폭탄이 돼서 비행기랑 같이 그 추락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영웅시할 수 있는 게 미국 같으면 어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도 순교라는 것을 굉장히 그 뭘까 정말 미화시킨다 그럴까? 그렇지만 순교라는 거 순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정말 나는 죽노라, 나는 없는 그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순교라는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삶 자체가 순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순교적인 삶이지. 다만 이 세상에서 꼭 뭔가 그 다른 그 사회로부터 꼭 죽임을 당해야지만 순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벌써 자기를 죽인 삶이거든요. 자기를 버린 삶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죽었다. 그냥 바울의 실질적인 나중에 죽음의 형태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얘기하고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이 순교였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도 순교인 거예요. 결국은 베닉스에 가서 그잘 겨울을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한 보름 동안 그냥 표류당하면서 굶으면서 절망 속에서 고생고생하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한 후 결국 거기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석달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바울은 섬에서 후대받고 거기에서도 결국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거기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후히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들이 배에서 표류되어 가지고 섬에 도착해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 짐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지냈으면 누가 고마워해야 돼요? 뱃사람들이 그 원주민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주민들이 고마워해가지고, 그들의 쓸 것을 다 오히려 준비해가지고, 석달 후에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에 다시 탑니다. 배 기호는 디오스그라. 이 디오스그는 아까 제우스 신 얘기했는데, 제우스 신의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보호하는 신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 그 이름인데, 결국은 배가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러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있다가 레기온에 이르러서 또 보디올에 갔다. 결국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시실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실리의 섬이 도시가 수라구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레기온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디올까지 간다. 이거는 지금 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디올에서 내려서 거기에서부터 로마는 이제 육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후딱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거리 배로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겨울을 지내가면서 그렇게 간그 길.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다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다 증거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가이사 앞에 섰다. 그 황제 앞에 섰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모든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임하시고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나, 사역지에 가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친히 행하시고, 그리고 그 행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지만,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30여 년그 선교 생활을 하면서, 그때에 뭐 초등학생, 그때에 중고등학생 그랬던 사람이 지금 목사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직도 똑같은 지금 뭐랄까 사역자로서 있는 생각을 할때, 제가 제 뱃속에서 난 아이들이 지금 다들 아빠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볼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원래 그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이제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아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정말 20, 30대에 했던 사역, 40, 50대에 했던 사역과 제가 지금 한갑이 넘어서의 사역이 달라도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로서 살던 것과 그 아이들이 사춘기 때와 그 아이들이 결혼했을 때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빠 됐을 때와 다 제가 다른 거거든요. 그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어떤 그 뭐랄까 사랑은 똑같다 할지라도 뭔가 그 대하는 관계 속에서 내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를 제일 느끼느냐 하면은 젊었을 때 헌신해서는 정말 집안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대로 다할수 있었던 것 같고 했던 것 같고 다 그런데 자기 몸 하나도 힘들어지고 육체가 병들고 늙고 아파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또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가 거기에서 리더로, 무슨 권력자로, 부자로, 그런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호송되고 있는 그러한 자리였지만, 재판을 받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속에서 말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분인가를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바울이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모든 것이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고, 그것보다 큰 구원이 없고, 그것보다 큰 소망이 없어요.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맨날 태어나서부터 정말, 비일비거리고 그 체력이 약해가지고 맨날 그 부모에게나 가족들에게도 근심거리였던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픈 것을 거두어 달라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주 안에선 병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의 약함이 또 유익한 줄도 알고 제가 고통 육체적으로 그 어떤 한계 속에서 항상 고통을 그 느낀다는 것이 저에게 정말 유익하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압니다. 어제 배고픈 자가 오늘 배부르면 오늘의 배고픈 자가 짜증스러워지는 것이 사람의 수준. 근데 그게 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직도 계속 어떤 한계 속에서 아파서 뭔가를 내 힘으로 스스로 뭐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나 하나 감당하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숨쉴 수가 없고 나 하나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실감하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은 굉장히 불편함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축복이고 유익함이라는 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뭐를,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를 제가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제 주위도 다 그것을 안다는 거, 본다는 거. 그것이 제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뭐가 박식한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부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베풀고 싶은 대로 베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래도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낄 거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 육체 자체가 매일 무너지는 것 같고, 매일 정말 나 하나도 벅찬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정말 지체들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들을 주시고,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요, 내가 갖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여유가 없으면 사실 주위 돌아볼 여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아프고 힘들고 그러한 자로 놔두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픈 자들을 네가 너는 너가 왜 아픈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네가 고쳐준다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고치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아픈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들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거는 제가 몇십 년 동안 지금 신실하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항상 그래.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나?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나? 답이 없어요. 내가 가서 오히려 폐가 되지 않을까? 내가 가서 오히려 힘들게 하지 않나? 왜? 내몸 하나가 항상 누군가가 정말 신경 쓰게 만드는 그런 육체인데,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거면, 내가 왜 남한테 가서 그거를 회개해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자,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 그 인천 대교 버스 추락 사고에서 그 사고를 당한 저희 제부가 신학교에 가서 기도회에 가서 이렇게 쉐어하는 나눔을 하는 그러한 걸 하니까 좀 기도해 달라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혼자서 걷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윌체어 타가지고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일하던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 모임에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말 실수를 안 할지 또 뭔가 어떨지 이제 동생이 염려가 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뇌를 다쳤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 그대로 붙들어 주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두 달 동안이나 무의식 상태로 깨어나지 못할 때에도 영혼을 붙들고 계셨고 그 아들의 육체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신 거를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제부가 가서 옛날처럼 정말 설교를 할수 없고, 옛날처럼 능숙하게 뭔가를 말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가는 그 아들이 지금 서 있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체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리고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거니까. 그전에는 정말 아, 그 제부가 참 특별한 성격, 그리고 특별한 그 목사님으로서, 특별한 교수로서 사랑받았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욱더 특별하게 나타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정말,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이 더 살아나, 역사하심이 나타남이 되니까, 그 아들을 칭찬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것이니까 그러한 얘기로 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싶고 기도도 능숙하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 봉사도 잘하고 싶고 전도도 하면은 뭐가 척척 다 되고 싶고 뭐 사역도 해서 소위 말하면 성공한 목회자 뭔가 성공한 사역자들이 되기 원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뭐예요? 헌신이고 가장 큰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나는 내 목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귀하지 않다. 뭐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몸에 기름 한 방울이라도 내 모든 것 다 해서라도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고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소진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다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것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 때에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나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뭔가 정말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수처럼 오히려 돌맞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은 그 순간도 우리는 예배의 삶이요 그 순간도 찬양의 삶이요 그 순간도 헌신의 삶인 겁니다. 죽으나서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